샬롬. 특새 오늘 4일차 됩니다. 어떻게 특새 특별 새벽기들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매일 성경 큐티 본문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큐티 본문은 바로 신명기서 21장 1절부터 23절까지 꽤긴 본문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공동체의 책임 정결함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이긴 본문의 내용은 다섯 파트로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절부터 9절, 또 10절부터 14절, 또 15절부터 17절, 또 18절부터 21절, 또 22절부터 23절까지 총 다섯 파트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신명기서 21장부터 26장까지의 이 내용은 사람들이 이게 살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일상적인 사건들의 내용을 다 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군대의 화장실은 어떻게 조성해야 할 것인가? 또 집을 지을 때 사람들이 떨어지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난간을 만들어야 할 것인가? 또는 오늘도 본문을 보겠지만 전쟁 포로 중에 아내를 삼고 싶은데 또그 전쟁 포로의 아내를 어떻게 삼을 것인가? 또 돈을 빌려줬는데 이자를 받을 것인가? 또말 것인가? 뭐 이런 문제들의 소소한 이야기들이 바로 26장까지 쭉 펼쳐져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들 속에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여러 가지 소소하고 사소한 일상적인 이야기들을 세심하게 배려하시는 놀라운 이야기들이 바로 21장부터 26장까지 쭉 내용들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실 혼자 살 수가 없습니다. 바로 공동체를 이루고 있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이 세부적인 규정들, 규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동체의 공의로운 공동체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법과 규례를 만들어 놓으신 거죠.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는 작고 소소한 문제까지도 하나님은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고 실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나 혼자만 의롭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어 살면 됐지,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사는 공동체. 함께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기 위한 마음, 또 하나님의 백성 안에서 공의를 실천하고 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제로 깔아 놓으시고 함께 21장을 들여다 보시면 더 재미와 은혜를 누리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오늘은 1절부터 23절까지 21장의 내용을 다섯 가지 내용 규례들이 어떤 내용이 있는지 잠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은 바로 살인 사건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살인 사건인데 이게 근데 미제 사건입니다. 범죄의 사실이 드러나지 않은 미제 사건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살인자가 누군지 알수 없습니다. 1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어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이라고 나옵니다. 범인을 알수 없습니다. 범인을 알수 없는데 시체가 유기되어서 방치가 되고 있는 상황 속 있죠. 알수 없는 상황 속에서 바로 이 미제 살인 사건이 등장합니다.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이 공동체 안에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1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은 고의적인 살인이라고 하면 반드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를 흘리는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그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죄를 묻습니다. 근데 이 살인 사건이 일어난 그 시체는 있는데 바로 범인이 살인자가 없죠. 찾지 못하는 상황이 됩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로 공동으로 책임을 지면서 죄를 함께 지고 그것을 대처해가는 방법을 나머지 쭉 설명해 가고 있는 작업이 1절부터 9절까지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3절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먼저 피살자로부터 가장 가까운 성읍을 잽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운 성읍에 있는 장로들이 속죄 의식을 집행자로 뽑습니다. 그것이 1절부터 3절까지 쭉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3절에 보니까 아직 한 번도 부리지 않는 그 멍에를 메지 않은 암송아지를 대속 제물로 한 마리를 삼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송아지를 물이 흐르고 경작할 수 없는 깊은 산골짜기로 가서 목을 꺾습니다. 그 목을 꺾는 것은 살인자가 받을 그 형벌을 대신 짓게 되는 것이죠. 이때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얘기합니다. 이때 제사장들이 같이 함께 동석하고 입회를 시킵니다. 그 후에 장로들은 송아지 위에서 물로 손을 씻으며 자기 성읍의 백성들은 그 살인과 무관하며 목격하지 못했음을 6절과 7절에 맹세합니다. 그리고 8절에 무죄한 피값이 자기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기도를 하게 됩니다. 8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런 의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과연 뭘까요? 그것은 범죄자를 처리하는 것이 바로 한 개인이 처리하는 문제가 아니라 그 성읍의 공동체, 바로 이 사회 전체의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신이 속해 있는 이 지역사회나 국가에 일어난 모든 이 죄악들이 바로 어떤 그 사람이라든지 어떤 단체라든지 그런 책임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가 그리고 우리 모두가 다 책임을 져야 하는 공동 책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즘 많은 이슈들이 있죠. 요즘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매체들을 보면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문제거리들이 있고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회적 이슈들이나 그런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그들의 책임이고 그들의 문제거리라고 생각되어지지만 그것은 나하고 무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나하고 같은 공감을 해야 하고 그것이 내 문제라고 여겨지고 함께 같이 공감하고 함께 기도해야 할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께 공동의 책임을 지고 함께 공동의 마음을 가지고 함께 책임을 지라는 것이죠. 그것이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하나님이 차지하게 하신 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이곳에 우리가 3.1교회 이곳에 있는 우리 3.1 공동체도 사실은 이곳에 우리 대한민국 이 땅도 결국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이야기들은 우리가 함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금요일성 집회든 수요일이든 주일이든 공동의 이야기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책임을 져야 할 목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특별한 기도의 시간에 함께 나와서 함께 합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함께 자리를 나오십시오. 그래서 함께해서 함께 공동의 책임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10절부터 그 다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0절부터 14절의 이야기는 전쟁 중에 포로를 삼게 되는 한 여인입니다. 포로를 삼게 되는 여인을 아내로 삼았을 때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 고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신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이 아닌 포로들을 삼았을 때 외국인은 아내를 삼는 것을 하나님은 허용하셨습니다. 자, 허용했는데, 그런데 규례와 법도가 있었습니다. 자, 그 여인을 데려오게 되면, 그 여인을 결혼하고 싶은데, 그 여인과 어떻게 결혼을 하냐면, 그 머리와 손톱을 깎습니다. 그 여인의 머리와 손톱을 깎고 한 달간 그 여인의 부모를 위해서 애곡하고 통곡하도록 시간을 줍니다. 이런 의식은 왜 그렇게 해야 했냐면 이방 여인으로서 하여금 과거에 그 이방족 속의 풍습과 이방족 속의 종교와 이방 종교를 따랐던 그 풍습들을 다 청산하라고 시간을 주는 기간을 한달 정도의 시간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이 공동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공동체에 적응할 수 있는 기간, 한 달의 기간 정도는 주어야 한다라고 하나님이 시간을 주신 것이죠. 그 기간 동안 적응하도록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방 종교에 오염되지 않는 기간도 한달 정도 시간을 필요로 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을 둔 것입니다. 이방 여인으로서 하여금 또한 고향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포로로 삼았기 때문에 포로로 이 땅에 온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고향을 떠나온 포로였기 때문에 고향을 떠나온 그 슬픔을 정리할 수 있는 시간도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 이방 여인과 결혼 후에 혹여 그 여인이 싫어졌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곳에 살기 원하지 않거든. 살기 원하지 않으면 그 여인을 다시 돌려보낼 수 있도록, 그 여인이 원하는 대로 할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이 계속 이스라엘의 살기를 거부하면 다시 조국으로 돌려보낼 수 있도록 시간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혹여 그 여자가 이스라엘의 종교를 거부하고 하나님 믿기를 거부하면 다시 돌려보내야 될 길을 만들어 놓게 하기 위해서 10절부터 14절에는 그렇게 그 공간을 규정으로 남겨놓는 것입니다. 그를 종으로 팔지 말고, 그리고 가고 싶은 곳으로 보내는 것입니다. 이방 여인의 경우라도 그 인권을 보호하고 함부로 사람을 대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요.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바로 장자 상속권에 관련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15절부터 17절. 15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일부 다처제를 인정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셨다는, 허용하셨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을 때를 가정한 것입니다. 악한 인간의 속성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악한 일을 하지 않도록 그들을 규제하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도록 무질서하는 것을 질서 있게 만들기 위한 장치였던 것이죠. 장자는 장자의 우선권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먼저 난 자가 장자입니다. 첫 번째 난 사람이 장자인 것이죠. 그 장자에게 돌아갈 권리를 인정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권리를 줘야 한다는 것이죠. 야곱은 요셉을 장자로서 인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장자를 장자로 인정하지 않고 요셉을 가장 사랑했던 요셉을 장자로처럼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됐죠. 그리고 고통을 당했던 것처럼 그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남의 가슴을 아프게 하면 한이 맺혀 지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를 정리하도록 15절부터 17절은 그 정리를 하라고 하는 것이죠. 그 17절에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하면서 장자의 우선권, 장자의 소유권을 인정하도록 만들어 놓은 제도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18절부터 21절까지 패역한 아들에 대한 이 처리 문제를 하나님께서 또 규정으로 삼게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치 아니한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에 대한 명확한 명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에는 크게 두 가지의 계명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만 남겨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이후에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이웃사랑을 남겨둔 것이죠. 이웃사랑의 가장 중요한 것은 부모의 사랑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십계명의 가장 중요한 덕목입니다. 성경은 부모의 권위를 중요시했습니다. 이미 이런 계명이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은 가정에서 부모의 역할을 중요시하셨습니다. 특히 가정의 머리 대신 아버지의 권위를 말씀하셨습니다. 부모는 하나님의 대리인으로서의 역할을 강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땅에서 태어나신 자녀들을 그의 부모에게 책임을 맡기신 것이었습니다. 노아의 축복과 저주를 좌우하는 아버지로서의 권위가 나타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권위는 그의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조금 더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 아버지 앞에 아들 이삭은 꼼짝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만큼 아버지의 권위는 굉장한 것이었죠. 오늘 본문에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에 대한 처리 규정이 등장합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치 않고 듣지 않으면 그 부모는 그를 성문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 백성들 앞에서, 장로들 앞에서 자녀의 잘잘못을 고합니다. 잘못을 고하고 그것이 백성들에게 인정이 되면 그 돌로 쳐 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규례입니다. 그럴 만큼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돌로 쳐 죽일 만큼, 이것은 돌로 쳐 죽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만큼의 권위를 부여하고 있는 것이죠. 부모는 자녀에게 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부모는 자기의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쫓아 처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케 해서 아이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양육해야 합니다. 자신의 본능적인 사랑에 의해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녀들을 양육해야 하는 것이죠. 신명기 6장에도 부모가 항상 가르쳐야 할 율법을 말씀하셨습니다. 부모의 의무입니다. 앉았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서있을 때나 밥 먹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언제든지 말씀으로 양육해야 합니다. 그 아들의 패역함은 그 이스라엘의 전체 공동체에 의해 처벌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서지 않았을 때 결국은 그 공동체가 권위가 전체가 무너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이가 아버지의 말, 엄마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 그 아이가 자라서 어떻게 나라를 일으켜가고 그 나라를 이끌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전체 공동체 앞에 권위 순종치 않는 것처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아이를 처벌하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한 부모의 순종치 않는 아이들, 자녀의 모습들이 많이 보여집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치 않는 아이, 이 땅에서 자라면서 어찌 국가를 이끌어가는 한 나라의 수장이 될 수 있고 한 기업의 수장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요즘 신문에서 나라의 수많은 매체에서 한 기업을 이끌어가는 수장의 자녀들이 보면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떡잎부터 안다. 우리 옛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부모의 말에 순종해야 합니다. 부모의 말에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2절, 23절에 사형당한 시체의 처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형에 처할 만한 사람의 범죄가 나타나면 돌로 쳐 죽였습니다. 13장 10절에도 또 22장 21절에도 또 여호수아에서 또 수많은 곳곳에서도 저주받을 일이 있으면 나무에 달려 쳐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루를 넘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밤새도록 나무에 두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모든 이런 이 이야기들, 다섯 파트에 나와 있었던 21장의 이런 다섯 파트의 이야기들의 전체적인 맥락은 공동체의 책임을 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모든 공동체의 책임 속에서 결국 근본적인 책임은 하나님의 책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이런 문제들, 이런 소소한 문제들이 발생되었을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이 이야기들을 함께 생각하고 함께 대처해 가길 원하셨냐?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대처하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섯 가지 꼭 잊지. 우리 이런 앞으로도 우리가 22장, 23장 계속 보시게 되겠지만 이런 규례와 율법들을 제정하실 때 기본적인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사랑이셨습니다. 백성들을 사랑하셨다는 마음, 사랑의 마음, 그 소소하게 챙겨주시길 원하셨던 하나님의 마음 때문에 그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향하셨던 그 은혜처럼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삼일의 성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향하여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 때, 아, 결국은 하나님이 원하셨던 게 무엇일까? 하나님의 마음은 이런 거였겠구나.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런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향하여서 외치고, 세상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대처하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나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